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식구 여러분. 마중을 진행하는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사무엘상이 끝나고 이제 사무엘하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끝난 사무엘상을 마쳤는데 두 분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이제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이제 사무엘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사실 다윗과 그 사울이 서로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안에 있는 그 사울을 분리시키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 안에도
그럼요.
사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욕망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습을 분리시키고 이제 왕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해석이고 그 과정을 통과해가는 것을 우리가 한 걸음 보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을 벗는 그런 경험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은미 자매님은 어떠셨어요?
네, 사울의 삶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깊게 느끼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결국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고 또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삶이 얼마나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또 깨달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스스로 많이 돌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점들을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1장 1절을 그 전에 누군가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데가 있으신가요? 네, 여호수아서가 근사하게 시작하잖아요. 이제 여호수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1장 1절이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가 죽은 얘기는 그 전에 신명기에서 끝나고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니까 근사하게 시작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사건을 이 시작으로 표현합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해요. 그게 6장 장면인데 이사야서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인데 거기서도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왕 중에 하나였던 그 왕이 죽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실 때 어떤 큰 죽음 또는 단절, 상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장면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하가 시작될 때에도 사울은 죽었다. 사울이 말하고 있는 의미하고 있는 그 수많은 자기 의와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계획 또 돌이키지 않는 마음들, 고집들, 완고함들, 교만함들 이런 불순종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 사라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벗겨지고 멈춰지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 1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읽어주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어주세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를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니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전령으로 왔던 이 청년은 자칭 사울 곁에 있었던 아말렉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사울이 자결하려고 했고 결국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사무엘상 31장과는 모순되죠. 사실 여부를 떠나서 다윗에게 이 소식 그 자체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사울이 요청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자신의 공적인 것처럼 자랑하듯 말하는 그 아말렉 청년의 모습이 슬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무겁게 다가왔을까요?
네, 다윗은 이 청년에게 즉각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 중심적인 그의 지도력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는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네, 다윗의 그 말에 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죽일 권리가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의미잖아요. 그걸 다윗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결국 아말렉 청년도 죽게 되었죠. 사실 아말렉 청년은 정치적 기회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했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말 한마디가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네요.
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람이 자신의 피해와 원망을 가지고 복수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다윗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을 다윗은 끝까지 믿고 있었죠. 다윗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처럼 다윗이 사울을 칼로 죽였다면 그 칼이 훗날에 다윗을 공격할 수도 있지요. 그런 악순환은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칼로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사울이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이런 심판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우리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다윗이 불러야 했던 애가를 두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다윗의 마음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는 말씀이네요. 사울도 요나단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무기가 사라졌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사랑 고백이 가슴이 뭉클하네요.
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여 라고 노래합니다.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섬세한 표현을 사용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서 영혼의 깊은 연결을 말합니다. 다윗이 부하들이 돌을 던지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그런 모든 순간에 그의 머릿속에 자신을 위해서 전적인 사랑을 베풀어준 요나단의 얼굴이 깊이 각인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는 쉽게 무너져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만 내 편이 되어주면 그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나에게 나를 향한 전적인 사랑을 베풀어준 경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실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윗이 다윗되는 데 있어서 요나단이 단순히 무기를 주고 단순히 자신의 보좌를 내어준 것 만의 의미를 넘어서서 다윗이 정말 이 모든 역경을 넘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데에는 요나단이 사랑한 그 큰 사랑을 받아본 경험, 그것이 다윗을 형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그 사람에게 작은 물 한 잔 내밀었을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소자에게 베푼 것을 내가 영원히 기억하리라 라고 대답하시잖아요. 우리는 되게 작은 사랑을 베푼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저는 이 장면과 연결지어서 요나단이 베푼 사랑이 다윗을 결국 형성해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내어주는 정도의 사랑, 일지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고 선택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예가를 들으면서 다윗은 슬퍼할 줄 아는 왕이었구나 하고 느꼈어요. 슬픔을 회피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끝까지 애도하는 모습이 진짜 지도자이자 동지 같았거든요. 저도 이런 지도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지도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라 자매님.
아멘.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애도조차도 전략이 되고 계산이 되는데 다윗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슬픔으로 이 노래를 지었잖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 예배 시간에 보면 찬양이 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가사와 음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의 슬픔을 토해놓는 노래들 그것들이 사실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받으시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시편에 보면 수많은 노래들이 적들을 물리치시고 원수를 패망시키시고 심지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다 갖다 놔주시고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 이게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 쓰레기처럼 구겨져 있는 슬픔들, 절망들, 이 아픔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 저는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심지어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슬픔도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쏟아드리는 것. 그리고 애가를 부를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애가하는 슬퍼할 줄 아는 왕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인주의적인 현실에서 이렇게 연결되고 연대하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현실에서 혼자서 홀로 온전하게 걷는 것이 가장 성숙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배워오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성숙한 인간의 모습은 기대어 함께 걷는 모습입니다. 혼자서 씩씩하게 민폐 끼치지 않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혼자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을 때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기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지금 이 시대는 거부하고 너 혼자서 너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네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메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대어 함께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춤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광야를 통과하여 기대어 걸어오는 저 아름다운 신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대어 걷는 그리고 공동체에 기대어 걷는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그것을 가장 성숙한 모습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대에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나 뿐만 아니라 내가 공동체에 기대고 공동체에 연약한 자들이 있어 그들을 돕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기대어 걷는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 혼자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조력과 헌신과 수고가 있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끝까지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에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세,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네, 다윗의 애도를 통해서 왕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을 잃은 백성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을 텐데 다윗의 애가가 백성들에게 큰 선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때로는 슬픔을 꺼내어 놓을 때 우리 모두가 공감이 되고 위로를 받지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로 인해서 좌절하여 낙망하고 뒤로 물러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걸어 나오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 위로의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위로와 회복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슬픔을 감추기보다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함께 애도할 때 그 슬픔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생전의 모습을 칭찬하고 그들의 용맹함에 찬사를 보냅니다. 다윗 입장에서 원수 같았던 사울이지만 다윗은 사울의 장점과 강점을 부각하면서 기억합니다. 사울을 사랑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지요. 다윗의 마음이 사울을 향해서 이미 바른 자세로 정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원한을 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미 그 마음을 정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에 매여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다윗처럼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매임받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용서하지 않음이나 원한, 미움, 상실, 혐오, 증오 등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써가시는 시대, 하나님의 계획에 부족함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 자매님, 은미 자매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그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시어 함께 걸어주셨고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발견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분명 하나님 사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했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에 사울은 분명 기름 받은 왕이었지만 그의 종말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결국에는 사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길로 쓸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민하게 반응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 속에서도 정기함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원수였던 사울을 향한 다윗의 그 경외의 마음과 요나단을 잃은 깊은 애통함을 담은 그의 애가 속에서 한 인간의 마음과 신앙의 깊이를 배웁니다. 하나님, 나의 감정보다 주님의 나라의 질서를 더 존중할 줄 아는 믿음을 배우게 해주세요. 제 삶에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미움보다는 사랑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며 이별을 슬퍼하면서도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또한 원수라 여겼던 사람까지도 주님 안에서 존귀히 여기게 하시고 나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과거의 상처나 원한이나 증오나 혐오나 단절이나 상실이나 절망이나 고통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며 다스리실 때 우리 모두 그 자리에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울어야 할 때, 함께 위로하고 함께 슬퍼해야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물 한 잔 내어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중 식구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 믿음으로 어려운 순간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미소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마침 목사님의 생신이셔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축하해드렸었는데요.
네네.
아예 목사님께서 생각도 못하시다가 그렇게 축하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갑자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나 봐요.
네.
네. 자, 지하자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너무 아팠어가지고 이틀 동안 진짜 아무것도 못 먹고 조금만 뭐를 먹으면은 다 토해내고 그래서 이틀 동안 진짜 그냥 누워만 있다가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살아나서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고생했겠네요.
네. 네, 힘들었습니다.
네. 또 그렇게 또 힘들고 아프고 그런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를 향한, 또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새로운 성경, 네 개의 복음서 중에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성경이 시작된다고 하니 괜히 설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말씀이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자매님들이 설렌다고 하니까 저도 같이 설레네요. 자, 함께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차근차근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볼 텐데 늘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성경을 시작하기 전 그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적인 어떤 배경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자,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성경에는 요한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여러 요한 중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했던 요한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두셨던 제자 중 하나였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몇 권 더 있는데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할 정도면 사도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영향력이 컸나 봐요.
네, 뭐 물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있었어요.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던 때가 AD 3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후로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봤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 성장했어요. 하지만 로마에 등장한 악한 황제들로 인해서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AD 60년대에 이르러서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것이다라고 누명을 씌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도 바울, 베드로 등 말 그대로 쟁쟁한 사도들이 대부분 순교하게 되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렇게 많은 사도가 순교했으면 기독교에도 큰 위기가 찾아온 것 아닌가요?
네, 그렇죠.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면서 등장한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성행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말 그대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핍박에 이단까지 성행했다고 하니 정말 큰 위기에 놓였겠네요.
네, 그렇죠.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교회의 큰 어른 역할을 하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았던 건가요?
사도 요한도 순교당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라고 전해져요.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도 요한은 위기 속에 흔들리는 교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기록했는데 그때 기록한 편지들이 바로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예요.
그럼 요한복음도 박해의 상황 속에서 기록된 거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가 있죠. 이 중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해서 공간 복음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요한 복음은 시간이 한참 지난 1세기 말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대가 변하고 또 시대가 변하면서 문화와 환경 또 시대적인 상황도 달라지고 그렇게 달라진 상황 속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그런 기록되어진 복음서다 보니까 앞에 세 복음서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제4복음서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많이 다른가요?
같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 뭐 전혀 다르다, 많이 다르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기록된 목적에 차이가 있다 보니 강조하는 부분에도 차이가 있어요.
강조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역사적으로 가장 지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였어요. 도미티아누스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말살하려고까지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박해도 박해지만 더 큰 위기는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 뭔가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물질 세계는 악하고 영의 세계만 완전하고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도 육신은 악하고 타락했으며 오직 영혼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죽으면 썩어져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쾌락을 따라서 방종의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극심한 쾌락주의로 흘러가거나 또 반대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극심한 금욕주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들으면 많이 이상한데 당시에는 교회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아주 위험한 이단 사상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길 신이 타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을 리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지니고 오셨다고 하는 성육신에 대해서 당연히 믿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현혹된 건가요?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지금의 상황과 달랐던 점이 혹시 수사학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수사학이요? 글쎄요. 수사학이 뭔가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건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말을 잘해서 사람을 설득하는 학문을 이야기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으로 여겨졌어요.
특별히 수사학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있나요?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누군가 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의 사상과 철학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지지받고 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요. 그래서 수사학적인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진 거군요.
네, 맞아요.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학적 능력이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러한 수사학적 능력을 가진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미혹함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지주의에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회 안팎으로 큰 위기가 닥쳐왔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한 교회의 위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도는 순교했고 또 직속 사도로서는 홀로 남아 교회를 지켜야 했던 사도 요한은 새로운 시대의 눈높이에 맞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소개할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은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건가요?
네, 그런 요소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자, 이제 이런 배경적인 상황들을 기본 밑바탕으로 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해주기 위해 기록된 성경인데 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해서 소개하고 있네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앞서 이야기했던 1세기 말에는 수사학을 중요히 여겼다라는 것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사학을 중요하게 여기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하면서 소개했다고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조금 더 설명을 이어가면 고대 수사학은 단순히 웅변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학문이었어요. 특히나 로마 황제들은 연설을 통해서 나라를 움직이기도 하고 또 황제로서의 신적 권위를 주장하기도 했고 또 사회의 유력가들 또한 말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말 그대로 말이 곧 권력이었던 시대였던 거예요.
말이 곧 권력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한 건가요?
네, 맞아요. 말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어떤 말이 더 위대한 말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특히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좀 다른 성경 말씀 있지 않나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말이 힘이요 권력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아마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말보다 가장 강력한 말이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에서 유를 창조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도 요한은 이 강력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말보다 더 높고 위대한 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권위 있는 자들의 말들, 그들의 말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다스려지고 또 누군가의 삶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말보다 위대한 말씀이 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곧 누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당시의 세상이 말이 다스리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되신 예수님이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태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태초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글쎄요. 모든 것이 시작되는 순간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는 태초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인간이 예측하거나 또 추측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과 상상 밖의 시간이 바로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거든요. 자, 그러한 인간의 능력 밖의 시간인 태초에 누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 즉 모든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절에서 이야기하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절대적인 권력, 황제조차도, 황제의 권력조차도 누구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철학이 발달했던 당시 시대에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연구하며 고찰했던 게 생명은 무엇인가? 생명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고민하고 사고해도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자, 사도 요한은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어디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고 있나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모든 만물의 생명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곧 권력이었던 시대라는 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니까 사도 요한이 왜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요. 결국 눈앞에 보이는 황제보다 예수님이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보다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대전제로 이야기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말씀으로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들의 눈에는 자기들을 핍박하는 황제가 가장 커 보였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졌지만 어떻게 됐다고 하고 있나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즉,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음에도 어둠이 짙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권세, 진정한 능력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황제가 가는 길을 미리 알리는 신하처럼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한 존재를 보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요한이니라.
자, 누가 소개되고 있나요?
세례 요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세례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는데 그만큼 세례 요한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중요한 사람인 건 알겠는데 솔직히 어떤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 이유는 방금 미소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진정한 왕이 오실 것이다. 이걸 선포하는 사람이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알리는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때도 누군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알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역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그러한 부르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했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존재가 세례 요한이어서 세례 요한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였네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의 역할은 빛이 비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짙어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빛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그분을 믿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방금 세례 요한의 존재가 먼저 믿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존재라고 하셔서 그런지 세례 요한의 역할에 관한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요. 많은 사람이 저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면서 한편으로는 굳은 다짐을 하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네요.
네, 그렇게 들렸다면 아주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원래 들었을 때 마음이 끓으면서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껴져서 자신 없어 하는 게 사명을 받은 자들이 느끼는 공통점이거든요.
마음이 끊으면서도 내가 할 수 없다고 느끼면 어떻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건가요?
자,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결국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완수하세요. 마치 아빠와 아이가 같이 장난감을 쌓아 집을 만든다고 했을 때 아빠가 거의 다 쌓아놓고 아이에게 조각 하나를 주면서 아기가 그것을 올리면은 아, 우리 아들이 다 만들었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본인이 모든 일을 이루시면서 결국 기쁨은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조각 하나만 남겨주셔서 저희 또한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 또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건 누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나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세례요한처럼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어떠한 말보다 권세 있는 황제의 말보다 더 큰 권세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을 그리고 지금은 바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뒷걸음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그분과 함께 걷고 동참함으로써 큰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한 부르신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또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미소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기도를 드려서 예전에는 기도를 내가 드려서 기도에 응답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드려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너가 지금처럼 삶을 잘 살 수 있는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그냥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뭐 예를 들면 공부를 하면 좋은 성적도 뭐 나고 뭐 다른 결과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제가 한 노력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일을 다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곁에서 계속 도와주고 이런 성과를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지하자매는 어땠나요?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아까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을 오늘 시작했으니까 말씀을 잘 듣고 앞으로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가고 또 세례 요한처럼 세례요한이 했던 역할을 제가 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쁜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또 그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말씀 되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 속에서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초선 성도 여러분들 주어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